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서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 이제 마지막을 합니다. 저도 속 시원합니다. 이제 예, 저도 하고 싶은 법문 많았으나 이걸 해야 한다고 공포를 해서 계속 하긴 했지만 은혜가 됐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5대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신학적인 용어는 그대로 쓰시고 그대로 여러분이 그 정의를 하시는 게 좋지 이걸 말을 바꿔버리면 또 이상하게 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을 다른 말로 뭘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안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많은 오해와 또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말이지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이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 비도니아 등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가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있던 아주 극악무도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 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떻게 그 구원을 계속 이뤄갈지를 그래서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래서 실제로 소아시아에서는 수많은 배교들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 현장이 있던 곳이 바로 소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결국은 펜을 들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베드로의 전서지요. 그래서 1절, 2절은 무난 인사니까 그냥 스킵 넘어가더라도 3절부터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도의 견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뭐죠?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그 성도가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심,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심, 이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에 있고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이 성도의 견인 교리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성도인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안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구원에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치시고 그를 구원의 은혜 안에 불러들인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 밖으로 다시 나아갈 수 없다. 또 이것을 다른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성령께서는 한번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 내주하신 성령은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나의 믿음과 나의 죄악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한번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 영어로 dwelling, 장막을 치십니다. 내 마음속에 장막을 치시죠. 그리고 그 장막을 무엇으로 삼으시냐? 당신의 영원한 처소로 삼으십니다. 내가 무엇인가인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인데,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이 마음밭에, 심령밭에 하나님은 장막을 치셔요. 그리고 여기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여기에 영원히 머무르겠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테이가 아니에요. 잠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dwelling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영원한 처소를 삼으신,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의 교리는 영원히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견고할 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 바로 이 칼빈주의 5대 교례가 바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구원론이라고 한 책을 썼던 안토니 후쿠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신앙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의 대답은 단호하다. 아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배우는 개혁주의 구원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모든 개혁주의자들이 다 여기에 동의했던 내용. 한번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다시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성도의 견인교리의 빅3 말씀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처럼 한번 다양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부정하는 사람과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면, 과연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그 이름이 다시 지워버릴 수 있는가에. 자, 성도의 견인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미니아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일하게 툭 던져봅니다. 과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과연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지워질 수 있는가? 두 번째,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완전한 사면 석방인가 아니면 조건부 집행유예인가? 자, 사면 석방이란 것은 뭐냐면 너는 더 이상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서 나가. 이게 바로 사면 석방입니다. 이게 석방이지요. 근데 조건부 집행유예란 건 뭐냐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4개월 이러면 집행유예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실형을 살지 않고 어디서요? 밖에서, 교도소 밖에서 너의 죄값을 2년 4개월 동안 치러라. 하지만 너는 징역 2년이다 라고 말한 게 집행유예죠. 그 집행유예는 법정용으로 따지면 굳이 말하자면 가석방이에요. 너는 원래 석방돼서 2년을 살아야 되지만 그냥 집행유예로 너를 풀어준 것뿐이고 너는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야. 그래서 너가 다시 죄를 지으면 너는 다시 이중 처벌을 받아서 다시 감옥 생활을 이중 처벌만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완전한 사면일까요? 집행유예일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집행유예라면 제가 저번에 불과 항영적 은혜와 그 전에 교리에서 말씀드렸던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인가 자혈인가 그것과 연결되지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입니까 자혈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하는구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간의 개입의 여지를 열어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혈로 만드는 것이고 오늘 그것은 결국 우리는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불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행위에 어떠함이 더하여져서 그 구원을 완성한다. 결국 구원의 완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누구다? 우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알미니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의 견인을 부정합니다. 세 번째 질문, 과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석방인가 조건부 가석방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의 하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완전한 석방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로만 가석방, 일시적으로만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건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가석방일까요? 완전한 석방일까요? 완전한 석방이죠. 네 번째, 과연 하나님의 선택, 처음으로 갑니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과연 구원을 위한 조건부 허락이었는지 아니면 완전한 허락이었는지,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완전한 컨펌, 승인과 허가였는지, 여러분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질문이 동일한 현장에 떨어졌을 때 모두는 다 무엇이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하신 완전한 사명석방입니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인정하는 말이냐? 성도의 견인을 인정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들을 오늘 이 본문과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죄로부터 일시적인 가석방이 아니다. 그리고 도리어 완전한 사면석방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용서함을 완전히 받고 우리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다시는 과거의 우리의 죄로 인해 감옥에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가능성 자체도 완전히 배제하는 교리,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나 조건부 집행유예는 무엇이냐? 조건부로 자유의 몸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법관에 의하여, 판사에 의하여 조건부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유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상태. 그게 집행유예죠. 자유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죄의 사슬과 죄의 영향력 아래 그대로 노출되어 묶여있는 상태.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조건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태. 다시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다시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회개하여도 내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정지하여, 우리의 구원의 효력을 정지하여 너 지옥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은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은 완전한 용서이지 일시적인 조건부 용서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이 왜 맞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상태를 보시고 너를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덮여짐 당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는 no guilty, 너는 무죄라고 칭의를 선포하신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수반되어서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의를 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용서를 받았고 그 완전한 용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설교 제목인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완전히 석방, 완전한 용서, 완전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의 빅3 중에 빅2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냐?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구원. 일시적인 용서가 아니라 무슨 용서라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무엇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주어진 구원의 교리,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견고하게 지켜 보호하신다. 성도의 견인교리. 성경 어디를 펼쳐도 성도의 견인이 펼쳐지지 이 성도의 견인을 부정할 말씀들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행유예 상태로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와 석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구원의 약속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조지 레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았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고 있으며 미래에도 용서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원죄를 포함하여 이미 다 우리는 용서 다 받았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죄도 하나님은 지금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죄도 그렇게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보증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버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제 한번 예를 들자면 미국에 한참 유명했던 것이 미국의 남북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무엇 때문에 발발했냐면 흑인 노예를 과연 자유몸이 되게 할 거냐 아니면 계속 노예로 둘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흑인 노예 해방법이라는 것이 1863년에 선포되었고 1865년에 미국 헌법에 이 흑인 노예 해방법이 헌법으로 명시되어 흑인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역사적 그 문헌들과 책의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이 헌법이 명시된 1865년 이후에도 흑인들 중에는 백인 주인에게 계속 종속되어서 여전히 노예 상태로 계속 있었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팩트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백인 주인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선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여전히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젊은 군인들이 남북전쟁이라는 큰 위험과 전쟁까지 마다하지 않고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렇게 피터지게 싸워서 그것을 결국 헌법에 명시하였어도 중요한 것은 흑인 노예들 중에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인가라고 하면서 많은 책들에 그것들을 기고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00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프리덤,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의 비극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섹스피어스가 만약 이 기독교의 현실을 알았다면 그는 다시 펜을 들어 그의 다섯 번째 비극의 시나리오를 썼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없거든요. 만약 섹스피어스가 이 기독교인의 이 비극적인 사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현실을 알았다면 아마 그는 펜을 들어 다섯 번째 그의 명작, 비극의 시나리오를 썼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마 제목은 아마 그럴 겁니다. 죄의 멍에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 아마 이런 제목의 비극을 아마 쓰지 않았을까.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명 석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건부 집행유예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왜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가? 세 번째, 왜 아직도 나는 두려움 속에서 어영부영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나는 언제까지 어정쩡하고 불확실한 줄타기 놀이를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도전을 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자유인의 몸이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를 구속할 권한도 자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스스로 얽매여 무엇인가에 스스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기에 여전히 종으로 또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저도 궁금했고 여러분도 궁금하실 이 내용,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꼭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저 같은 목회자, 여기 있는 모든 중직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속에 내가 무엇인가를 꼭 해야 하는 강박관념, 그것 때문에 나는 스스로 감옥으로, 스스로 내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감옥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스스로 내 손에 뭘 채우기도 하고요? 수갑을 채우기도 하고 스스로 내 발에 족쇄를 채우면서 왜 하나님, 하나님, 내게 자유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는 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저렇게 한 번이라도 기도하셨다면 아마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손을 보거라. 네 다리를 보고 네가 누워있는 곳이 어디인지 보아라. 나는 이미 너를 완전히 석방하였고 너를 완전히 용서하였고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완벽하게 너를 구원해냈으나 너가 네 좋아서 너가 감옥에 들어가 거기 누워있고 네가 스스로 수갑 채워놓고 이 수갑을 왜 하나님이 채우셨냐고 내게 반문하고 있고 네가 스스로 네 발에 족쇄 채워놓고 하나님 제게 왜 족쇄를 채우셨습니까? 왜 아무데도 갈 수 없게끔 주를 이려하십니까? 라고 내게 묻고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인의 신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메지 말고 종의 신분과 종의 어땀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는 나의 아들로 또는 내 백성으로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과 나의 보호하심 속에서 너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참된 목적이에요. 더 이상 죄에 얽매이며 살아가지 말라.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지 말라. 더 이상 사단의 놀잇감이 되어서 조종당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위 자체를 강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 성도들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대로 은사를 주시는 대로 어떠한 소원을 주셨으면 그 소원을 주신 대로 여러분 그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만약 이만큼만 했다라는 사실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만 허락하신 것.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만큼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성령께서 이만큼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이만큼 하였으면 성령께서 이만큼 허락하신 것.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교리는 구원의 자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구원의 특혜, 구원받은 백성은 그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구원의 특혜. 바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도의 견인이지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허락하신 만큼 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는 강박증, 이것도 문제이지만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스스로 제안하는 강박증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제안하고 한계를 겪고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강박증.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라고 하는 강박증과 나는 딱 여기까지만 할 거야, 더 이상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이 강박증, 이 두 개의 강박증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하는 두 가지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견인을 알았으면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강박증을 포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강박증에서 우리는 모두 탈피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고 이게 완전한 자유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구원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의 성도의 견인은 인간 의지와 결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런 참된 구원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두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신 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성도의 견인 안에서 그 구원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교리를 합쳐서 한 가지 예를 들라면 그게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신 것처럼 두 아들을 잃었으나 그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 삼았습니다. 만약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양자를 삼지 않고 그 안재선 씨를 직접 죽였다면 그거는 우리말로 복수라고 합니다. 내 새끼를 죽였으니 너도 죽어. 복수입니다. 두 번째, 만약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너가 내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죄값 치러 해서 법정에 세우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정의. 맞죠? 내 새끼 죽였으니까 너 감옥사 가. 정의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의가 아니에요. 뭐냐?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것은 복수도 정의도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 죽인 살인자를 자기 양자 삼아 자기가 그 모든 사랑을, 그 모든 죄를 자기의 사랑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신앙용어로 이걸 은혜라고 하죠. 이걸 은혜라고 하죠. 손양원 목사님은 복수하지도 않았고요. 정의를 세우지도 않았고요. 그저 자기의 사랑으로 그 죄인을 덮어 은혜로 그 죄를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하나님의 편으로 이양시켜 하나님의 행위로 본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면 여러분 이 지구에는 생존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지구엔 단 한 명도 생존자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수의 칼날 앞에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이 땅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 이 지구상에 인간이란 신은 말라 사라져 버림. 이 지구는 그저 둥그런 원형의 큰 행성 그 자체만 남고 완전히 지구상에서 인간은 멸종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면요. 만약 하나님이 자기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법정에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그 자체로 뭐냐? 감옥입니다. 감옥. 어떤 감옥이냐? 단 한 명도 면회자가 없는 그냥 생감옥. 왜 면회자가 없을까요? 단 한 명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식을 넣어줄 사람도, 그래서 나에게 와서 나를 위로할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는 이 지구라고 하는 큰 감옥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지구를 복수의 칼날로 다 멸망시켰습니까? 이 지구를 감옥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로 이 지구의 모든 인류를 덮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수하지도 아니하시고 정의를 세우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그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특계와 그 권리와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견인은 제4교리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그것을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택함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죄는 죄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벽한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성인이 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칭의를 그렇게 설명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그 허물과 죄를 그냥 덮어버리신 것을 칭의라고 하지, 우리는 그 덮어버리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어제의 나요, 오늘의 나요, 내일도 어제와 오늘의 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범하며 죄를 지을 가능성과 죄를 지을 개연성이 얼마든지 농후한 자들이. 그러나 이 연약함이란 교리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교성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교의 그 관계성이 떨어져 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만큼 연약하기 때문.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이 하나님의 친교성과 이 하나님의 관계성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절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합니까? 불가분, 분리될 수 없고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교성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떠나가다가 돈을 다 써버리고 음탕한 여인에게 돈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그렇게 신분까지 전락했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뭐 했습니까?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 종들도 많으니까 내가 그 종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품에 다시 한번 안겨보자고. 그래서 그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 오대교리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어떻게 인용하냐면, 봐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난 인간이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느냐? 돼지 주염 열매 먹다가 돌이키지 않았느냐? 스스로 중생하며 스스로 회심하며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않았느냐? 엄청 맞는 말 같지요. 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그들이, 그 알미니안 주들이, 자유주의자들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죠.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나서 자기의 죄를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이게 과연 그 아들이 품은 마음이었을까? 과연 그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아버지란 분이 만약 우리의 어떤 다른 타인이었거나 아니면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여러분 이 탕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절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돌이켰어요? 그가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을 품게 된 거지. 그가 주인이었거나 그가 남이었다면 그는 아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자고 그는 그대로 돼지 주염 열매 먹다가 그대로 죽는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의지적 결단과 그 중생의 회심의 돌이킴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가 돌이킬 수 있었고 그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가 의지적으로 결단했고 그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나아갈, 네, 그런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고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이상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아니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견고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그 영생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흔들리 없는 여러분의 그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아시고, 한번 아들은 무언 아들? 영원한 아들. 한번 딸은 영원한 딸. 바로 이 사실 앞에, 이 성도의 견인교리 앞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